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문 열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근 인문학 분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을 모시고 또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 모실 초대 손님 역시 요즘 아주 핫한 이슈의 주인공입니다. 문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불리는 이상문학상은 한 해 동안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을 엄선을 해서 다음에 신년 초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지난 1월 7일에 이상문학상 수상작 발표됐죠.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작품은 김숨 작가의 중편 뿌리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김숨 작가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야기 함께 더 나눠주실 손님 한 분, 시인이자 소설가이신 원재훈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의 느낌이 네. 처음에 딱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요. 순정 만화 속 남녀 주인공 같아요. 진짜. 특히 김순 작가님은 정말 너무너무 그렇고요. 아, 우리 원재훈 작가님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너무 오래 살았군요.
아, 좋지 않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라고 다음 생각이 안 나요.
아, 되게 네. 뭔가 장난기 되게 많은 그런.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신 예,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주인공 김숨 작가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느림에 대하여로 당선이 됐고요. 98년 중세의 시간으로 문학동네 신인상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간 뭐 소설집으로 투견, 침대, 간과 쓸개, 장편소설로는 백치들, 철, 나의 아름다운 죄인들, 물, 노란 개를 버리러 등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수상에 이어서 드디어 올해 이상문학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처음 그 이상문학상으로 대상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떻게 연락이 와요? 전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 심사 끝나고 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화로요?
네, 네.
뭐라고 얘기해 줘요?
심사가 끝났는데 이제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다. 예. 네.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우수작으로 이렇게 올라간 적들이 있었었어요. 다른 작품들이.
네.
예. 그래서 그때도 전화를 받았었던 적이 있어서
네.
우수작으로 또 올라갔나 이런
아.
예, 담담하게 받았다가 이제 수상작이라고 예. 그래서 받았을 땐 처음에는 황홀하고 그 다음에는 좀 겁이 나고 예, 그랬었습니다.
겁이 나는 감정은 뭐 어떤 감정이에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에요?
상이라는 게 우선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다 황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상이 주는 또
무게감
예, 있잖아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작품인가라는 그런 것하고 또 이렇게 상 때문에 또 들뜨게 될까 봐
네.
이렇게 좀 미리 이제 단속하는 어떤 네, 그런 의미에서 겁이 좀 난다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늘 느끼실 때는 역시 드디어 탈분이 타셨다 뭐 이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어떠셨어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숨 작가를 비롯해서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네.
그 이상문학상에. 그래서 저는 올해 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상대로 됐고요.
네.
그럼 뭐 받을 사람이 상 받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네.
드디어 받았구나. 이렇게
두 분은 생각했죠. 혹시 네. 인연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고요.
네.
예, 그 가끔씩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보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예. 그 뭐 수상 소식 듣고 서로 연락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 사이 예. 그런 사이 하니까 되게 묘한 사이가 들리는.
네. 후배하고 좀 친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디 요즘에 잘 연락을 못 하고.
네, 예. 네. 그래요. 그 처음에는 황홀함과 더불어 뭐 약간 그런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냥 어렴풋이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뭐 상이라면 다 기분이 좋고 그럴 테지만 이상문학상은 다른 어떤 상보다도 작가들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때요?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셨던 이제 문단에
네.
선배님들, 예, 그리고 또 작품들을 생각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또 제가 존경했던 그런 그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받으셨던 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이죠. 작가에게 있어서는.
왜 머리를 쥐어짜고 계세요? 원지훈 작가님. 예, 예. 어떤 의미적인 차이는 좀 있겠죠? 뭐 상마다 의미 부여하기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 아쿠다바상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는 그 아마도 다른 문화상도 그러겠지만 권위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중적인 흡입력이 굉장히 많은 상이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상문학상이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한 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뭐 이지아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유명한 소설가들은 한 번씩 다 받은 상이기 때문에 아마 김순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 수상 소감에 쓰신 마부 위침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서 이제 바늘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소설을 이제 쓰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어떤 자세로 써야 되냐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그냥 우물 파듯이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도끼 갈다 보면 바늘이 나올 바늘이 언젠가는 된다. 그냥 그렇게 믿고 도끼를 가는 사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몇 날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갈아야 이게 바늘이 된다는 걸 계산하고 그 도끼를 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언젠가는 이게 바늘이 된다 갈다 보면 바늘이 될 것이다 라는 어쩌면 아둔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그 일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 좀 그런 자세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어떤 고사성어.
마부위침. 저는 이 마부위침을, 이거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처음 접했냐면요. 그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인가 봐요. 거기에 아주 그럴싸하게 마부위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읽어봤더니, 여러분이 창대할 것이라고 믿고 시작한 주식. 오늘 손실 났다고 체념하시지는 않았겠죠? 끊임없는 노력과 연말을 할 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 와닿았어요. 마부위침. 근데 지금 김순 작가님의 마부위침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숙연해지고 사실은 뭐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 있지만 그런 자세로 더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 주식 이런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 수상 소감에서 더 재미있었던 거는 수상 소감을 안 쓰시고 소설을 쓰셨다고요?
이제 좀 들뜨게 하는 어떤 저에게 있을 때, 좀 심란한 일이 있을 때, 저를 가장 잘 잡아주는 게 소설 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에너지가 방전돼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채우는 그 저만의 어떤 방법이 소설 쓰기거든요. 취미도 소설 쓰기고 그래서 그때 수상 소식을 너무 갑작스럽게 들었고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밖에서 많이 에너지가 방전이 됐던 것 같아요. 급속히 그래서 우선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수상 소감도 좀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가장 빠르게 저 자신을 다잡는 방법이 소설 쓰기라서 먼저 소설 쓰기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이 한 작품을 내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요. 저희 이제 독자들은 이렇게 쉽게 사서 보지만 그 감히 어떻게 그 시간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냥 잠깐 좀 들뜬 시간도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용치 않으시네요.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문득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저에겐 더 재미있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김수음 작가님의 작품 좋아하시는 팬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제 김수음 작가님의 소설을 처음 읽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장 먼저 받느냐 이제 그런 걸 알아보면 약간 고독하다. 그리고 좀 우울한 느낌도 있다. 뭐 이런 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원재훈 씨는 어떠세요? 원재훈 작가님은?
아, 김수음 작가 소설이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 네. 받으세요?
뭐 일반적인 느낌도 저도 비슷할 텐데 저는 정말 이번에 좀 뿌리에 관한 그 참 뿌리를 찾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차분하고 네.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단아하달까 이런 어떤 문장들이 주는 힘이 있어서요. 특히 국수에 관한 소설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주 놀랐어요. 깜짝.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그 소설을 하나 쓰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얘기했는데 그거 읽어서 안 썼어요. 그걸 제가 주위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네. 참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참 잘 쓰는 사람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차분하고 담담하고 뭐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글하고 실제 김수음 작가님의 느낌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안 달라요. 네. 네. 사실 소설이라는 게 그 소설의 스타일이 있다면 그 문장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근데 김수음 씨는 굉장히 그 사람과 문장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렇지 않은 작가분도 계시죠.
저는 안 그렇죠.
그런 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 방송할 때와 집에서 막 무릎 나온 바지 입고 이럴 땐 또 다른 모습이니까 간극이 좀 있는데 김수 네. 작가님 굉장히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 원재훈 작가님이 커피하고 클래식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네. 김수음 작가님을 뭐 약간 비유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커피가 어울리고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김수음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프리카 커피가 제패가 좀 어울릴 것 같고요.
어떤 향이 어떤 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네. 부드럽고 과일 향이 나는 커피에서 무슨 과일 향이 날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마셔보면 아니까.
안 할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안 해요.
아니,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요. 네. 음악은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그 음악을 좀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네. 바이올리스트 김수연 네. 젊은 친구죠. 그리고 네.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슈베르트 듀오 곡을 들었는데요. 아, 그 바이올린이 네. 김수연 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김수연의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슈베르트 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굳이 비교한다면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님 네. 혹시 글 쓰실 때 음악 틀어놓고 쓰시는 편이세요?
네. 음악은 틀어놓고.
그래요? 네. 어떤 장르의 음악 들으세요?
저는 제가 음악을 많이 알지는 못한데요. 네. 그냥 모차르트 음악이랑 바흐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글 쓰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른 소음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음악들 들으면서
그 가사가 있는 네. 음악은 아무래도
그렇죠. 베토벤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베토벤은 다른 걸 못하게 해요. 그래요? 음악만 들어라 네. 하는 사람인데 바흐나 모차르트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죠.
팝이나 트로트 들으면서 글 쓰시는 분 혹시 계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배운 노래는 굉장히 글 쓰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정말. 아,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 네, 해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김수음 작가에게 이상문학상을 안겨준 작품 뿌리 이야기 중편인데 심사위원들의 선정 이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뿌리 이야기는 인간을 나무에 비유해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현대사회의 황폐함과 또 현대인의 뿌리 뽑힘 그리고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초래하는 고통을 문학적으로 승화하는 데 성공한 명작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좋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원재훈 작가님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뿌리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고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른 문학상이긴 한데 한수산 선생님의 네. 부초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 김수 씨도 적게 읽었을 텐데 그게 먼저 떠올랐어요. 부초가 떠다니는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거하고 비슷한가 내용이? 근데 뭐 유랑극단 얘기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뽑혀진 뿌리 얘기하는 걸 보고 아, 한수산의 부초가 또 이렇게 김수음의 뿌리 이야기로 이어지는구나. 뭐 중간에 많이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죠.
작가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뿌리 이야기는 어떤 작품이세요?
저하고 좀 많이 닿아 있는 작품, 저 자신하고 닿아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니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는 걸 더 즐기는 사람인데, 네. 이제, 나무도 그렇잖아요. 그 나무도 이제 그 태어난 자리가 곧 죽음을 맞는 또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진 예, 나무가 그 강제로 이제 뿌리 뽑혀질 때 어떤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예, 그 공포감에서 시작이 된 소설인데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친척 집에서 자야 된다거나 그럴 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공포감이 이 소설을 쓰게 한 게 아닌가. 예.
단 하루여도 네. 어떤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한 공포인가요?
네네.
그 어릴 때 저도 그냥 문득 그 뭐 외가나 이렇게 네. 가서 잘 때 그러니까 낮에는 재밌게 놀다가도 밤에는 왠지 어린아이지만 네. 되게 우울해지면서 뭔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런 네. 비슷한 마음인가요?
네.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공포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2015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김숨 작가의 뿌리 이야기 작품을 좀 읽어가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김숨 작가의 뿌리 이야기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뿌리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문학사상에서 펴낸 김숨 작가의 뿌리 이야기 외에 이상문학상 수상작들 담은 작품집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올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2015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김숨 작가의 뿌리 이야기. 우선 소설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뿌리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 당신 겨드랑이처럼 습진 땅에 내려 물기를 흠씬 머금은 뿌리일수록 냄새가 짙고 깊지. 침묵하게 하는 냄새가 나. 억지로 침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침묵에 잠기게 하는 냄새. 이건 누구 목소리죠? 이 이야기 가운데.
여기서 그.
그.
네.
아, 나와 그가 등장하잖아요. 네,
뿌리를 오브제로 이제 그 미술 작업을 하는 예, 그라는 존재가 하는 말입니다.
그라는 존재가 나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네. 나에게.
네. 네. 그 방금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등장인물의 나와 그 뿌리를 소재로 하는 미술 작가 그가 등장하는데 사실 그 두 주인공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나무 그리고 뿌리 이 소설의 제목과도 같은 더 많이 나와요. 단풍나무, 포도나무, 메타세콰이어, 모과나무 등등.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무들이 그냥 잘 크고 있는 나무들이 아니라 뽑혀지고 또 상처받은 버려진 그런 나무의 뿌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뿌리 이야기인데 네. 김숨 씨가 잠깐 뭐 지피르도를 얘기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작가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나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이렇게 통째로 엄청난 나무 이렇게 뿌리를 포장해 가지고 오잖아요.
네.
지방 같은 데서 그때 저게 참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좀 소리 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무가.
예. 네.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작가란 무엇인가라고 가끔 생각할 때 그리고 작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뿌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뿌리처럼 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나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작가가 이제 뿌리가 드러난 상태의 현실을 보고 이 소설을 착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까 이 소설의 소재, 이 나무 뿌리 발견하게 된 건 그 작가 자신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나처럼 여행도 주저하고 심지어 하룻밤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이 느낄 정도로 나무도 한 자리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 만큼 나무에 관심이 갔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나무 뿌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삶 안에서 만약에 그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소설 속에서 그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갖는 트라우마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더군.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은커녕 의심조차 한 적 없을 정도로 양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입양아가 우연히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 혼란스러워한다더군. 뒤미쳐 자기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휩싸여서 말이야. 자신이 유기된 존재였다는 것을, 불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괴로워한다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없는 게 아니라 있는가? 하는 근원적이고 실존의 문제와 닿아 있는 질문 때문에 말이야. 혹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 있어?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 없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말이야. 내가 왜 없지 않고 있는 것일까? 신기하지 않아? 수백 수천 번을 해도 모자란 그 질문을, 수만 번을 해도 모자란 그 질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야.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말이야. 늘 두 번째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손톱깎이가 어느 날 세 번째 서랍 속에 들어있어도 그것이 어째서 그곳에 들어있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야. 식탁 놓을 자리로, 소파를 놓을 자리로 어디가 더 적당할지 수번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이야. 여기 있는 게, 없지 않고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인가? 어떻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이런 질문 어릴 때 이렇게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런 그러게요. 얘기는 가끔 하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여기 이 존재하게? 근데 내가 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예, 자주 하죠.
자주 하세요?
자주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그 뭐 자기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숨 씨가 앞에 있다. 그렇게 직접 질문했다 그러면 네. 좀 느끼하긴 하지만 네가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멘트는 아직도 쓰세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쓸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건 뭐 사르트를 비롯해서 김숨 씨도 알겠지만 니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기 존재에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소설가들은 또 다르게 보죠.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밑줄 긋고 니체, 사르트로 뭐 키에로 케고로 이래버리면 안 읽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숨 씨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봐라. 뭐 이런 생각도 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나 그건 네. 제 마음이니까.
네. 네. 그럼 김숨 작가는 이 책 쓰면서 이 책 속에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수천 번 수만 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에 뭐라고 속으로 답하셨어요?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보통 언젠지는 기억하세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들면서 네. 이제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신기해요. 이렇게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조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소설을 제가 태고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룬 소설들을 좀 이렇게 접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더 좀 절실하게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예, 한 번쯤 해봐야 되는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 예.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주는 느낌, 아주 1차원적인 느낌은 저 어떻게 받았냐면 왜 내가 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까?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지금 그건데 그게 마치 지금 현재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걸 전제하고 하는 질문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아픈 질문인 걸까?
그렇죠.
그러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좀 저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집 아니면 고향 그 태어난 곳 네,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아주 낯선 곳에서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다룬 글이나 아니면 네. 다큐멘터리를 볼 때 감정이입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 만큼
그 뿌리 뽑힌 네. 사람들
네.
그 나무와 정말 김수림 작가님하고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도 않고 흥분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차분하고 그렇지만 그래요. 여린 듯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고 나무의 그 뿌리와 이 대처럼 그리고 수줍은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담함이 있고 대담하게 막 줄기를 쫙쫙 꽂히잖아요. 마치 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도 저는 사실 들고 굉장히 이렇게 작고 왜소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고 이렇게 묵직한 느낌도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 박고 있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비슷한 분인데요. 같은 요래죠. 한강씨 있잖아요.
네.
재미 깊은 물 같기도 하고 참 두 분이 저는 한강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수림씨하고 한강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소설 참 좋습니다.
네. 예. 진짜. 근데 나무마다 사실 뿌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책 속에 그 나무가 뿌리는 내리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깊게 내리는 것과 옆으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뻗치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김순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 같으세요?
그러니까 심근성 뿌리랑 이제 청근성 뿌리인데 네. 예, 제가 다재다능하지가 못해서 저는 넓게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심지가 굳고 뭐 막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다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예 그런 여력이 또 재능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냥 타고난 대로 예 심근성 이렇게 그냥 깊이 내리는 게 예,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원지훈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 고구마나 감자 좋아해요.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말이죠. 이렇게 네. 뿌리를 캐서 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작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김수림 씨가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작가 본연의 자세로서의 그러니까 참 그 김수림 씨 같은 분이 제가 보기엔 소설가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분위기 화기애애하네요. 근데 진짜 그러면 그 뿌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김수림 작가님의 뿌리는 어디서 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좀 추상적인 네,
추상적인데
질문이긴
만약에
한데.
네, 질문이긴 한데 네. 제가 이렇게 공포도 잘 느끼고 그리고 불안한 어떤 상황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건 잘 못 보거든요.
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도 잘 못 보고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심장이 약한 거죠. 이렇게 그 담대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단점인데 근데 그게 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소설을 쓸 때 왜냐하면 남들보다 공포스러운 상황 또 불안한 상황을 더 잘 보는 거죠.
네.
예, 포착하는 거죠. 그게 소설 쓰는 데 많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예.
추리나 네. 공포 이런 소설을 써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걸 더 잘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장르 소설로서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네. 어떤 공포스러운 장면이나 아니면 불안한 어떤 상황들을 표현할 때 제가 좀 더 글 쓰는 어떤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김숨 작가님에 대해서 갈수록 더 알게 되니까 좋네요. 다시 작품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재훈 작가님이 낭독하실 차례인데요. 자, 어떤 장면이죠?
이게 책이 한 34쪽 정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 들으시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 뿌리 이야기 비롯한 그 이번에 이상문학상 작품집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께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뿌리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책 작품집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원재훈 작가님에게 낭독 청해 드릴게요.
나무는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야. 죽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지. 태어난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늙고 병들고 조용한 죽음을 맞는 존재. 태어난 자리와 죽는 자리가 같은 존재.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메타세콰이어 세 그루를 날개처럼 매달고 날아가 버리기 전에 나는 그저 그를 데리고 이 도시에 어디론든 숨고 싶었다. 이 나무들이 얼마나 멀리서 날아왔는지 알아? 어디서 그 나무들을 데리고 왔는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것은 H은행 본사 건물 앞에 최초로 메타세커이어 세 그루가 심긴다는 소식이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 지은 건물 앞에 심길 메타세커이어들은 그즘 신문에 실릴 만큼 화제였었다. 1200km. 이 나무들이 이동해온 거리 말이야. 인간이 이 나무들을 태어난 자리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 놓은 거야. 생각해봐. 한번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린 자리에서 1m도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1200km나 되는 거리를 날아왔다고 생각해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만 이동해도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나무가 감당해야 할 시차는 어떻게 생각 못하는 걸까? 시차라는 말이 푸르스름한 멍처럼 심장에 번져와 나는 손으로 왼쪽 가슴께를 꾹 눌렀다. 뿌리가 들릴 때 나무가 감당해야 하는 공포에 대해서 어째서 생각 못하는 걸까? 뿌리 뽑힐 듯 흔들리는 메타세콰이어들보다 그는 더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발등에 못이라도 박아놓고 싶은 심정이도록 그를 붙들어둘 수 있다면 발가락 마디에라도 발가락 마디마디에라도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 뿌리 뽑힐 때 메타세콰이어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뿌리채 뽑혀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야. 뭐 이런 말. 그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실제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죠.
어떤 때요?
예, 저는 뭐 살면서 이런저런 좌절감이 들 때가 제일 큰데요. 이게 사실은 뿌리 뽑힌다는 게 추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은 자기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요. 예를 들자면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불안감들이 우울증처럼 찾아와서 네. 제 주위에 그런 호소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작가랍시고 사서 물어봐요.
네.
저는 더한데 사실은. 그럼 물어보는 친구들이 공통점이 재산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네.
그 재산의 일부만 있으면 전 세계 명작을 쓰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사실 농담인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뿌리 뽑힘에 대한 공포감을 뿌리 뽑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상위 1% 경쟁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김순 작가님은 그런 때 있으셨어요?
예, 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저는 맞지 않는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노래방이라는 공간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데 있을 때 이렇게 네. 뭔가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뭐가
뿌리째
있어요.
뽑혀 성적이 돼.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는 느낌. 있는데 저는 저와 맞지 않은 어떤 공간 공간이 맞아요. 저에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살던 이제 공간에서 이주해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때 한동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단숨에 이렇게 극복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극복이 되는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예. 지금 이 공간은 어때요?
이 공간은 편안한데요.
뿌리째까지 뽑히는 느낌은 아니죠?
네, 편하게.
잔가지쯤? 네. 아, 그러면 작가님은 네. 그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혹시 한 번도 이사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이제 이사를 했죠. 여러 번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했었고
그때마다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 공간 또 장소와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버스를 타면 이제 한 자리에 앉으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 네. 있잖아요, 저 네.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두려움 말고 아까 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어떤 목적이나 목표 혹은 뭐 작은 욕심이라도 그게 무너졌을 때 혹은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혹시 그런 뿌리째 뽑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건 없으세요? 공간 느낌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뭐 그 고등학교 때도 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정해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산과 달라져서 그런 걸 느끼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글 쓰실 때도요?
글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지 뭘 정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김순 씨.
왜 웃으세요? 왜요?
제 딸이 저한테 네. 노트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네. 펼쳤더니 바른 생활이라는 노트인데. 네. 바른 생활 이렇게 써있는 노트 있잖아요. 선물을 네. 준 거. 네. 딱 펼쳤더니 첫 번째가 목표예요, 목표. 네. 그 어린애 책이니까. 그래서 네. 목표를 갖지 말자 이렇게 썼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고. 김순 씨가 노래방 얘기했잖아요. 네. 전 노래방 태어나서 세 번 갔을 거예요.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우리 딸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아니,
아까,
재미나요.
아까 배호 씨 얘기하실 때 알아봤어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뭐 한 번밖에 못 갔지만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뿌리째 들린 삶, 이 이야기를 할 때 소설에 나의 그 등장인물 나의 고모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고모 할머니는 어떤 분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군위안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예. 그 명칭이 조금 예, 예. 요즘에는 왜 종군위안부 하면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예,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 피해자.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예. 할머니들인데 정말 대표적으로 이렇게 형언하기 힘든 뿌리 뽑힘이잖아요. 그건 뿌리 뽑힘이라 말을 쓰기에도 죄송스러울 맞아요. 정도로 뿌리 뽑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김순 씨가 이런 걸 또 포착해서 뿌리 뽑힘의 소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럼 작가님은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할머니들 이분들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많이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분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의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만이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또 이제 연세가 또 되셔서 이렇게 세상을 또 떠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단 한 분도 남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시선이 가고 그러면서 관심이 이렇게 점점 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 소설에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뭐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시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시선이 가고 또 관심이 갔던 인물들이 이렇게 네.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관심을 오히려 소설을 쓰고 난 뒤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저에게는 네. 예,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뿌리가 들리고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어쩌면 우리도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두 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다른 색깔과 결로 자주자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뭐 무게와 강도는 다를지라도 굉장히 그 무게감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이 책 가운데 김숨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해주시죠.
뿌리를 구하러 그가 철거촌도 뒤지고 다닌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흰 방독면으로 입을 가린 인부들이 빈집들의 창문과 문짝을 떼어내고 천장을 뜨고 벽을 허무는 동안 나무를 찾아다녔다.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발치를 앞둔 잎처럼 벌어진 대문 너머로 오가나무가 한 그루 보였어. 줄기에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붉은 낙허로 철거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어. 모가나무 줄기에 철거, 철거.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철거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그의 입속 어금니들이 뿌리 뽑혀 뒤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 심장과 같은 위치였어. 우연이겠지만 내 심장과 같은 위치에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거야. 팔을 벌리고 모가나무를 끌어안아 봤거든. 안아보고 싶어서. 내 심장과 정확히 같은 위치더군. 철거라는 단순하고 무시무시한 글자가 하필이면 내 심장과 같은 위치에 쓰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였을까? 철거라는 글자가 인두처럼 내 심장을 지져오는 것 같았어. 그가 철거될 모가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 나는 목욕탕 탈의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심한 독감에 걸려 혼자서 옅은 청소를 해야 했다. 빗과 드라이기를 정리하다 말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어느 쪽도 뚜렷하게 닮지 않은 모호한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39살이 되어서야 깨닫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뜻밖에도 고모 할머니인 그녀를 닮아 있었다. 무표정한 내 얼굴 위로 그녀의 얼굴이 습자지처럼 겹쳐 떠올랐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고모 할머니인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몸속에도 흐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거울 아래 어지럽게 흩어진 머리카락들을 주우면서 나는 의문했다. 그녀도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장조카의 딸인 내가 고모 할머니인 자신을 닮았다고 자신을 꼭 닮은 나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날을 떠올렸던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렇게 작품 쓰시고 본인의 글을 낭독하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많이?
아니, 많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 쓸 때 하고 낭독하실 때 자기 글 대할 때 느낌 어때요?
낭독할 때 미흡한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걸려요.
그래요?
네, 그래서 퇴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문장이 네, 걸리는 문장들이 네. 낭독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아, 꼭. 예, 그래서.
그렇게 네. 그 고심 끝에 그 시간을 견뎌낸 작품인데도 그런 생각들이 드나 봐요.
예, 아까 그 박혜진 아나운서님께서 낭독하실 때도 네. 막 걸리는 문장이 저한테 너무나 잘 낭독하시는데
아, 낭독에
낭독을
낭독 미흡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제 문장이 아,
이렇게 했으면
예, 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저는 충분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네. 네. 그 낭독하면서 더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래요. 사실은 네. 뭐 소설이 찰스 디킨스나 그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들은 낭독의 대가였다고 해요. 거의 뭐 영화배우 수준으로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낭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북콘서트나 토크가 많이 하는데 소설가들이 자기 작품을 이렇게 단편 중편이나 장편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읽는다는 네. 게. 저도 아까 그 짧은 거 읽으면서 순노할 뻔했는데 힘들거든요.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려면. 그러니까 단편은 이렇게 북콘서트를 통해서 독자들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교감되고 질문도 하고. 네.
이 뿌리 이야기 뒤에 실린 장승리 시인의 작가론에 보면 김숨 작가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려보고 싶은 얼굴. 사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다라고 역시 시인다운 표현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만약에 김숨 작가님 작가 안 됐으면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예,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따고 싶었거든요.
네,
예, 작가 예. 생활하면서도 전업하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직업일 것 같다는 어려운 직업이겠죠. 그런데
네,
예, 노인분들을
네.
이렇게
돌보는
예, 돌본다는 일이? 게 네.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되지 않았을까? 예,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예,
네.
예,
예. 네. 굉장히 그 모습도 잘 어울리죠.
네,
예. 그 작가분들이 글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김순 작가님은 어떠세요? 제가 그때 그 7년의 밤 쓰신 작가님 같은 경우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약간 서스펜스와 네. 추리 뭐 이런 소설을 네. 장르적으로
정유정 씨.
네, 정유정 네. 작가님. 네. 그분은 그래서 그림을 실제로 그리면서 글을 쓰신대요. 스케치하면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 장면이 이렇게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면 좀 더
그렇죠.
명확해지니까. 네. 근데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쓰실지 궁금해요.
저는 쓰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써요.
그때
예,
그때?
예, 예, 예. 그래서 결말을 먼저 쓸 때도 있고
아, 그래요?
그냥 생각나는 장면을 써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퍼즐
예,
맞추듯이.
네, 네.
아, 그럼 작가님은 네. 그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글 마치 출퇴근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그런데 오전에 가장 집중이 저 같은 경우는 잘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오전에.
주로 글을
네,
쓰시고요.
네, 네.
글 잘 안 써지실 때는 어떻게 해요? 김순 작가님은요?
저도 산책을 좋아해서 산책하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으면
네.
예, 영화를 보고
아.
예. 또 빵을 제가 좋아해서 빵 먹고
너무 귀엽다.
갑자기 빵 얘기하실 때 갑자기
제가
김순 작가님 너무 귀여워.
얘기 안 한 걸 얘기하셨어요. 저도 영화 보고 빵 먹고 그러거든요.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2015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숨 작가의 뿌리 이야기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두 분 더 얘기 나누고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청취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씩 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작가님부터, 김숨 작가님부터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원재원 선생님 편하게 해 주시고 또 예. 박혜진 아나운서 제가 예, 팬이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뵈서 질문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문 작가님.
네, 저는 김수음 씨의 소설이 좀 많이 읽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네. 이유는요, 요즘에 너무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일이 더 많지만,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고 좀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보는 소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김수음 씨 소설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뿌리 이야기를 비롯해서 국수 같은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활을 좀 풍요롭게 네. 하시길 바랍니다.
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추가열의 뿌리가 나무에게 피처링 김형섭 씨께서 해주신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